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꺼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그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리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8장에서 다윗이 공경에 처한 상태, 진퇴양난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카메라의 그 앵글을 돌려서 사울을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금 29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윗이 진퇴양난에 처했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그 가드 지방에 망명을 하였을까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혼자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오고 또한 많이 숨기는 사람들, 그 사울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60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족과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다 따지게 되면 아마도 몇천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몇천명이 도망다니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였고 마실 물도 없어서 늘 고생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다가 다른 지방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해서 다시 왔고 또 계속 또 다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는 내 제명에 못 죽겠구나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여서 블레셋 그 가드 지방으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라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정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망명을 하고 나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아기스에게 계속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그리고 빼앗아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 했죠? 유다 변두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뺏어온 전리품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방이죠. 아멜렉이나 다른 지방을 공격해서 그 모든 것을 빼온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또 계속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게 되고 믿게 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데리고 같이 이 전쟁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지금 어떠하게 처해야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민족들, 내 사람들, 내 친척들, 내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는가? 싸워야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족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묵묵히 힘든 상태에서 아기스의 그 왕을 따라 전쟁터로 지금 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터 핑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기 위해 세상을 향해 돌아설 때 그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그 도움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면 그 세상에 지불해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다시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다윗에게 바라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눈에 띄게 보이지 않죠. 근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드라는 데가 이 아기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죠. 블레셋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브론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나라는 어떠한 그 통치를 하냐면 영방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다섯 이 도시가 이 블레셋 나라를 그 형성하는데 각 도시마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때에는 그 왕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데 자기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비의 이 망명하러 온 이 다윗을 아기스가 품은 겁니다. 아무런 얘기도 반란하게 하지 않고. 그러나 종교와 또한 무슨 전쟁과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다섯 도시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또한 종교적인 행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갔는데 여기에는 수령과 방백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어? 다윗인데? 저 다윗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의 민족들을 쳐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과 방백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이 아기스 왕이 전적으로 통치를 한다면 그 모든 방백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왕의 특권이 있으니까 너희들 얘기가 그만해. 내가 이 사람을 쓰기로 했어. 라고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블레셋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연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령들과 방백들이 와서 다윗 대꾸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원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혹시나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다윗이 여기에서 그 은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과 방백들 또한 다 알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수령이었거나 방백이었다면 저는 아마 칼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죽이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내 형제와 내 아빠와 내 부모님들이 그 누군가가 다윗의 손에 죽었다면 이 칼을 들고 쫙 나면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했죠? 돌려보내라. 어떻게 원수를 그냥 돌려보내라. 집으로 보내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며 은혜입니다. 아기스가 또한 다윗을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윗을 사랑하고 믿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또한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시편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볼까요?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가 그 다른 수령들과 방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다시 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 얘기를 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느라. 아니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넌 정직한 사람이다. 난 너를 믿는다. 그러나 수령들이 반대한다. 그런 거 돌아가라. 그랬다면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뒤통수를 빵 맞은 것처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무언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을 싸운 그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가리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쟁터로 나간 그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비겁하고 거짓쟁이이며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생각하고 누누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다윗이 특별하거나 다윗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윗이 그 정직하거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전체를 계속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은혜 받고 있는 삶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그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한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봐라. 너다. 나다. 우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조건과 자격과 그 무엇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 은혜를 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실히 충성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몇 번 봤지만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더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역사에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식이 알게 하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나 율법이나 그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다윗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산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실수와 실패와 또한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아느냐?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 아느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조금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고 나는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삽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아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칭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보아라.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였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고 성령까지도 보내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크고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것을 알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냥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타협하고 아직도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아직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떵떵거리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비하거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현실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냥 그렇고 왕처럼 살지 못하고 또한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어하며 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울이 더 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욱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쫓기는 삶을 살고 망령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30장을 넘어가게 되면 또 고통도 당합니다. 또 그전에도 당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도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저주와 모든 비방과 모든 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히 살고 이런 말을 또 해도 되네? 이렇게 행동해도 되네? 라고 하면서 그냥 편안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다시는 말합니다. 다윗을 보아라. 이게 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또한 지금도 함께하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말씀 나오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사. 믿음의 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 과정 속에도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아신다면 이제는 죄를 벗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기억하며 일상 가운데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모르고 또 모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람이 다윗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람이 또한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든 날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일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저희들에게 보내시고 또한 성령까지 보내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생토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